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땅에 속한 자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을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입술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은 글을 남겼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이드의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죽음에 대해 그 어떠한 치료책도 발견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 프로이드가 죽음에 대해서 글을 남길 때에는 매우 절망적이고 그리고 한탄과 그리고 절망의 그러한 느낌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를 회피하면서 그렇게 잊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의식적으로 회피한다 할지라도 죽음 자체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죽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생각 밖으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를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정복하지 못하고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매스컴이나 주요 그런 TV 같은 것을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회피합니다. 수많은 죽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이 프로이드조차도 여태까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치료책도 발견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글을 남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이 죽음이 모든 인류의 그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원수를 맞이하여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향하여 승리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55절은 사실은 이것은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55절에서는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테이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진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설교 도중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54절부터 5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영혼의 불멸은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들이 부정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단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였던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부활의 확실함, 부활의 확실성을 정립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중요한 교리들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이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할 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신앙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리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19절에서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심각하게 다루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그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그 3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인 것이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이나 또 시편 16편 10절이나 또 요나서 같은 그런 구절들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구약 성경 자체의 그 증거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또 7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사실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는 믿는 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중심 인물이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인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거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첫 그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추수할 그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따라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두 개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부활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되면 썩게 되지요. 썩고 이제 분해되어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이 흙에 동화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누구의 무덤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이제 무덤을 갖게 될 텐데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면 그 위에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또 썩고 분해돼서 그 원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의 원소가 또 섞여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신비로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절과 4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40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됨은 여전히 그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일한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현재는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3절에 보시면 현재는 욕된 몸을 입고 있다. Disgraceful body. 욕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몸.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그리고 43절에 보면 지금은 약한 몸.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는 이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44절에 보면 현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시면은 자녀들이 금방 자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그 동일한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10년이 지났어도 아, 그 10년이 지난 변형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식들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고 또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이 불면 성도들은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50절에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썩고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이뤘던 그 원소들이 다 섞여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영광된 몸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형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곳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의 그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 말씀을 쓰면서 그가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그도 깊은 절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맞을 때마다 그와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제를 써나가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미친 그 악영향을 생각할 때에 그도 깊은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얼마나 왕노릇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아래 굴복하여서 일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일들을 겪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저먼 윙스, 저먼 에어가 이렇게 알프스에 추락하고 그래서 15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저는 며칠 동안 제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케냐인가요? 어디 대학에서 100여 명의 또 학생들이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 사랑하는 또 가족들의 또 이별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에 참 그 마음의 깊은 절망들을 어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못바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사망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죄가 왕처럼 군림하여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죄와 율법을 통하여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또 노년에 계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사망은 아무 때나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아픔들이고 이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이 57절에 보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 한글 성경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56절까지만 끝났다면 프로이드와 같은 그런 절망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이 사망을 깨뜨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결론이 57절에 있잖아요.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또 눈물을 가져왔는지를 의식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들을 그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프로이드가 발견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길이, 그 치료책이 성령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의 보배 피를 흘리시사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요구가 없다고,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향하여서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안에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대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 어떤 곳에도 이 사망에 대한 치료책이 없습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에 대한 놀라운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잔인한 원수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인류를 이 죄와 율법으로 그렇게 학대하며 그 비참과 그 공고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잔인한 원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가 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그 사망을 파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얻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이 개신교회는 특별히 부활주일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활주일이 가까웠을 때에 어떻게 이 부활주일을 의미 있게 지낼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좀 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크게 뭐 다른 주일과 별로 다르지 않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생각하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를 매주일 반복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들을 우리가 계속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또 우리 미스터 오렌지 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목사로서 위로할 수 없는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아무런 위로의 말을 줄 수 없는 곳에 신방하는 것은 목사의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데 거짓된 소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백성들을 신방할 때는 슬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위로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그 죽음이 가져다 놓은 그 비참함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 앞에서 계속해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주제는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토론의 주제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묵상의 주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썩을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5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김영성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찬송 150장 우리 같이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